안녕하십니까? 참된 신앙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읽으십니까? 라는 주제로 독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형제 자매님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가을이죠. 독서의 계절이 왔는데요. 독서가 중요한 것은 모두 아시는 내용이니 저희가 뭐 더 나눌 필요가 없겠고요. 그런데 한 해 출간되는 책의 종류가 몇 종류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출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 너무 많아서, 네. 헤아릴 수 없죠. 그러니까, 네. 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사실 뭐, 지금은 책의 홍수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제가 2011년에 출간된 책의 종류를 살펴봤더니, 44,036종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수많은 책이 매년 출판하고 있는데요. 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음식은 몸의 양식이듯이, 책은 마음의 양식이죠. 네.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위해 좋은 음식을 가려먹듯이, 건강한 정신을 위해 좋은 책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책을 읽어야 좋을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오신 형제 자매님들은 책을 많이 읽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책을 읽으셨는지 궁금한데요. 형제님 어떤 책을 많이 읽으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책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책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뭐 일반적인 서적들을 읽는 경우에는 많지 않은 옛날에 뭐 그냥 시집이나 수필 정도는 좋아했지 소설은 사실상 제가 좀 안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꾸민 것이 그냥 딱 드러나기 때문에 대략 직감을 할 수 있고 아 이게 어떤 스토리를 만들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니까 이제 예, 읽기가 싫고 실제 일어나는 일들 뭐 수필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자서전 이런 것들은 뭐 좋아했는데 그리고 시 뭐 그냥 어쨌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어떤 누구에게 누구라는 상대에 대해서는 뭐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기 때문에 그냥 뭐 님이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예, 어쨌거나 그 마음은 누군가를 향해서 어쨌든 열려 있고 찾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책들만 좋아하다 보니까 뭐 이런 만화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그런 책은 많이 못 읽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나랑은 상당히 성격이 다른 성격이었나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독서방이었어요.
아 그래요?
특별히 만화가.
아, 네.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래. 어릴 때, 어머니가 이렇게 그 돈을 주면, 저는 거기 옛날에 그 만화방에 보면 이렇게 딱지를 동그란 거 줘요. 그럼 네. 그걸 사가지고 이제 거기서 만화를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우리 동네에 만화책방이 여러 군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놀만한 게 없었어요. 유일한 게 있었다라면 테레비 보는 거. 또 만화방에 테레비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화 시컷 보고, 테레비 시컷 보고,
막,
그래서 신간 나오는 것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뭐, 만화방에 있는 거의 모든 거를 이제 섭렵을 시작을 해서, 저의 이제 그 독서 편력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장르를 별로 안 가렸죠. 제가 크면서도 책에 대해서는 별로 장르를 안 가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많은 책을 읽은 건 아닌데,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내 생이 끼쳤구나 한 걸 지금은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는 크면서 뭐 이제 그 원래 이렇게 좀 사춘기가 되면 얘 마음이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뭐 낭만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철학서적 같은 거 이렇게 탁 펴놓고 이렇게 폼나게 이렇게 읽기도 하고 뭐 예.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뭐 이런 책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이제 크면서는 제가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좀 뜨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과학이나 참여문학 쪽으로 그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이 사회의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나 어떤 불평등의 문제나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때 막 그 이 사회를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된다 뭐 이런 사상이 막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이렇게 옛날에 그 김지하 혹시 아세요? 네. 김지하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신동엽, 김수영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그 글과 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취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사실상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삶의 해결을 주는 것은 인간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고 인간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어떤 신적인 존재에 의해, 신의 존재에 의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그랬었죠. 그래서 한때는 이제 사회주의에 관계된 어떤 그런 이제 책들도 많이 읽었고 그때는 그게 굉장히 사실상 좋았어요.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책들이 나의 마음을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적인 즐거움을 주고 어떠한 정의심이 불타게 하고 공명심을 일으키는데 정작 나 자신의 어떠한 그 양심을 깨끗이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잘못된 어떤 습성을 변화시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어떤 양심의 부분이나 영혼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씩은 어떤 영향을 줘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뭔지 모르지만 항상 갈증이 있고 그리고 내 삶에 어떤 그 절대적인 기준이 안 세워지니까 항상 그건 흔들려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나 자신이 그냥 판단해서 옳은 옳은 거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심점이 누가 되냐면 모든 제가 읽었던 책들을 거의 생각을 해보니까 중심점이 자기에게 향하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사실상 정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갈등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저렇게 돼보고 나중에 불교책까지도 막 이렇게 깊지는 않지만 그쪽으로도 좀 관심이 가고 또 이렇게 유명한 뭐 법정 스님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의 책도 좀 이렇게 읽어보고 해도 결국 그것은 다 이렇게 심오한 철학이었지 나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진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형제님 말씀하시니까 정말 저한테도 공감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문학을 공부했으니까 보통 문학 하면은 많은 것이 이루어진 것이 소설 막 분석을 하잖아요. 어떤 이 작가의 심리 배경에는 무엇이 있고 막 그것을 갖다 막 뭐 막 글을 쓰고 뭘 분석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근데 거의 많은 부분이 시라든가 소설이라든지 어떤 연극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작품 세계를 분석하고 그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당시는 그런 거에 심취하다 보니까 정말 감성적으로 되고 정말 낭만적으로 되고 어떤 상당히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이 돼 있었는데 아까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시다시피 그것이 나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뭘 바로잡아 주는 것이었고 나의 깊은 마음 속에서 있었던 인생의 정말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깊은 인생의 갈증을 풀어주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인 어쩔 수 없이 그걸 제가 인정해야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찾고 찾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참된 인생의 목표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험난한 길을 저도 이렇게 왔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쳤던 것은 역시 읽었었던 책과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그 원인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네, 뭐 만화책을 다 섭렵하신 것부터 이제 아주 깊이 있는 책들까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생각나는 게 이제 제일 처음에 어릴 때 좋아했던 책이 이제 만화죠. 만화를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이제
좋아하는 작가 자매님들 누구였어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희 이제 김임섭 형제님 같은 경우에 같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책이 이제 드래곤볼이라고.
아 드래곤볼.
드래곤볼을 좋아했는데 그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사서 모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용돈 주면 다 그 책을 사서 모으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내용이 뭔가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형제님도 드래곤볼을 좀 보셨었죠?
저도 제가 별로 책을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책하고 정말 친하지가 않아요. 누가 만약 뭐 생일이나 어떤 날에 선물을 책으로 주면 막 화를 낼 정도로 책하고 정말 친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드래곤볼이나 이런 판타지 그런 만화 그런 공상 만화 같은 거는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뭔가 사람을 쫙 빨아당기는 힘이 있고 어떤 그런 상상력을 자극해서 이런 헛된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좀 매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때 이제 심취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심취한 건 아니었어요. 읽다가 저는 어릴 때 그때 마침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갖고 마침 그런 사춘기 때 그런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그런 때에 저는 이렇게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셔갖고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자제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만화를 끊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서약을 할 정도로 신앙이 저를 좀 붙잡아준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저를 말고 저는 다른 사람 경험을 좀 이렇게 제가 간접적으로 겪은 게 있어갖고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뭐 소설도 얘기하셨고 문학도 얘기하셨고 이제 다른 책도 얘기하셨는데 그 모든 게 이제 소설이나 이제 책들은 다 그렇잖아요. 1인칭 주인공 시점, 뭐 3인칭 전제적 작가 시점 해갖고 나 중심으로 바라보게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신의 눈이 돼서 바라보게 한다든가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내가 또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게 글과 소설의 매력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어떤 꿈 속에서 가둬버린 책 중에 하나가 저는 무협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무협지.
무협지를 좋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무협지를 정말 비계 머리맡에 두고 정말 사시는 분이 한 분 아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밥 먹는 시간에는 무협지를 읽어야 되고 무협지가 없으면 정말 이렇게 뭐 하여튼 안절부절 못하는 정말 무협지 속에 빠져드는 이제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근데 저는 그 무협지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림도 없고 어떤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한문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는 별로 취미가 없는데 그걸 좋아하시는 분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세히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 무협지에 심취해 있으신 분의 특징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현실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뭔가 헛된 꿈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정당한 걸 벌어서 산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공상에 빠져 있고 한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런 주식 같은 데 손을 대서 이렇게 폭삭 망한다거나 이렇게 하여튼 헛된 꿈을 찾아서 늘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그분의 그 인품과 이런 성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어떤 그 무협이 자기 주인공이잖아요. 장풍을 쏘고 날아다니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초인적인 사람이에요. 그 무협체 심취해 있는 분의 그런 인품이나 이런 성품을 보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자아중심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올바른 인품을 가지고 어떤 예의나 미덕을 가지고 이렇게 대할 수 있는 모습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상적인 책들,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책들이 현실 생활에서 인간들이 갖춰야 될 미덕에 대해서 그 예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어떤 우리 인간적인 그런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깊은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진다는 것을 좀 제가 간접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무협지. 저는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그 만화책을 많이 읽었다고 그랬는데 그 드래곤볼을 보면 그 드래곤이 이제 그 용이잖아요. 근데 그 볼은 그 구슬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으면 용이 이렇게 나와서 소원을 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걸 보시더니 용이 이제 소원을 들어주니까 이 성경에 용이 뭔지 아니? 경주나. 아, 네, 용이요? 네, 사단이죠. 이렇게. 사탄이 소원을 들어주고 또 이게 선과 악의 편이 있어요. 근데 선과 악은 항상 싸워요. 싸우는데 악이 이렇게 막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막 그러면 선이 그 악을 악한 그런 사람을 그 존재를 막 이렇게 그러니까 폭력을 쓰죠. 폭력을 써가지고 제압을 해서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악이 이제 또 살아나서 또 선을 이렇게 또 때리고 이런 식으로 치고받고 이런 것들로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힘을 좀 키워서 악한 사람들을 좀 혼내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사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폭력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의가 실현된다라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은연중에 집어넣고 그렇지. 또 은연중에 이 드래곤이나 이 사탄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 이런 식을 이런 식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무의식 속에 많이 이렇게 심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도 어릴 때부터 참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저를 제가 책을 많이 읽으니까 참 좋아하셨죠. 근데 이제 세계 동화 전집 동화 이게 있었는데 그 책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이제 시간만 나면 막 읽었는데 그 책들은 이제 뭐 아까 형제님은 뭐 너무 내용이 뻔해서 이렇게 안 보셨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상력을 키워준다 그러잖아요.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 동화책들을 막 읽게 한다 그러잖아요. 사실 항상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결국은 이 악선한 쪽이 이렇게 수세에 몰리다가 결국은 어떤 신비한 능력에 의해서 다시 이게 정상화되고 정의가 이기는 그런 권선징악이 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저는 아무튼 그 내용들이 어쨌든 반복이 되더라도 좋더라고요. 계속 읽었어요. 계속 읽었는데 항상 그 보면 신비로운 힘이 나와요.
맞아요.
어떤 네. 뭐 천리를 밖을 볼 수 있는 망원경
네.
또 뭐 하늘을 나는 양탄자 그리고 먹으면 이렇게 낫는 무엇이든 어떤 병이든 낫는 황금 사과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신비로운 그런 힘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냥 나도 아 어떤 좀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은연중에 많이 하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상력이 이게 키워주는 게 아니라 상상력이 이게 왜곡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좀 특이하게 여러 책을 섭렵하다 보니까 좀 특이한 책을 읽게 됐는데 초능력이 생기는 책이에요. 그 책을 읽더라고요. 좀 읽어봤어요. 좀 흥미가 담겨서. 근데 진짜 이 책을 읽으면서 막 이 집중을 하라 그래요. 앞에 있는 거 집중을 하고 이마를 두드리라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좀 웃긴데 이마를 두드리면서 집중을 하면 거기에 이제 에너지가 모이고 결국은 뭐 연필도 띄울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이런 신비한 저도 하고 싶잖아요. 옛날 이 동화의 그런 영향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충동을 느껴서 이제 하고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던 이제 또 어떤 제 선배가 야, 너 뭐 하냐 이러고서 얘 이상한 책 본다고 막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말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참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책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렇지.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네,
일반적인 책들이 아까 이제 선생님 이야기하셨듯이 이 선과 악을 바꿔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용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예.
그러니까 무언가 들어줄 수 있는 어떤 초능력적인 사람을 하나님으로 대체해놓는 그런 경우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그런 이제 공상적인 얘기들은 그렇다 치고 이제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도 좋게 여기는 이제 아주 고전적인 문학 작품들의 경우는 어떤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간과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런 작품들도 대체적으로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뭐 어떤 민족성을 고취시켜 가지고 막 나름대로 의분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그거는 복수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복수심을 막 불러일으켜요. 좋은 의도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제 사실 모든 이 인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아 이거 우리가 뭔가를 바꿔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고전 작품, 문학 작품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또 개 중에서도 이제 어떤 사람의 마음을 고양시키고 정말 좀 이렇게 순결하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마저도 이제 이 성경을 대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꼭 읽어야 할 아주 좋은 유익한 책들을 대체하도록 시간을 많이 낭비를 시킨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뭐 이제 조금 아까 뭐 지금 고전화돼가는 작품 중 그 문학 작품 중에 보면 뭐 조정래 그 태백산맥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황석인의 장길산 이런 거는 아주 대작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한 10권 이상 되고 그러는데 근데 예전에 이 저는 그걸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그리고 내용을 워낙 글들을 잘 쓰니까 아주 내용도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좀 근거로 그렇죠. 해서 이렇게 하는 네. 작품들이고 이제 그런 작품들이라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일정한 어떤 그 한 개인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사상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그 내면적인 폭력성이나 아니면 종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짝 이렇게 가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굉장히 더 이제 흥미진진하고 정말 그렇거든요. 물론 그 문학성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또 좋은 내용들도 꽤 있어요. 다 나쁘면 누가 그걸 보겠습니까? 아주 좋은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우리 안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어떤 그 사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거기에 네. 이렇게 표시도 안 나게 이렇게 배어 들어갔어요. 물론 그때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무비판 적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읽는 것 자체를 행복해 했으니까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좀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물론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해악적인 부분도 꽤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물론 뭐 이 공개적인 데서 이런 얘기하는 것 좀 그렇지만 그런 책들을 얘기하고 많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걸 잃는다고 해서 내 생애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적인 이제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특히 문학서적을 이렇게 많이 탐독하는 경우에는 저는 한 부분은 좀 도피성이 아니었나 보니까 어떤 현실에서 도피돼서 거기 들어가면 세상을 좀 잃어버릴 수 있고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이제 그 순간은 삶의 어떤 실제적인 삶에서 좀 떠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지금
네 정말 맞습니다. 네. 이제 문학 작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문학 작품 속에 그 작품이 쓰여지게 된 어떤 시대적인 배경과 또 작품을 쓰게 된 그 작가의 의도와 어떤 모든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것도 다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읽었을 때 거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걸 탐독하게 되면 거부하는 것은 우리는 거부하지 않게 됩니다. 거기 스르르 스며들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게 또 어떤 또 위험이 있냐면 나는 이러한 지적 호기심을 정말 이렇게 충족시켜줬고 나는 지적으로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우월한 상태에 있어. 나 이런 내가 어떤 지적으로 좀 우월한 상태에 있어라고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에 대해서 우월감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길게 봤을 때 얼마나 자신에게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해악이 되는지 스며들어와서 우리 속에 전혀 결국에는 어떤 상상력과 다 꾸며진 지어진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의존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봐도 저도 많은 이제 어떤 문학작품 같은 걸 다루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친구가 이렇게 문학작품 어떤 작품을 해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가서 그랬어요. 야 너는 박사님인지 모르겠지만 나 너 하나도 안 부럽다 이거. 그 인간의 왜곡되어지고 잘못된 어떤 정열 열정의 의거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갖다 막 작품 심층 분석을 하고 그것을 해서 그걸 박사학위를 받구나 그거 정말 하나도 나 안 부러운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사실은 나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저 참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뭐 부끄럽지만 저도 대학교를 문학도였거든요.
아, 네.
문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정말 뭐 잘 얘기를 안 하죠. 부끄럽기 때문에.
책은 안 좋아하시네.
책은 별로 안 좋아하는 문학도. 정말 아이러니하게 책을 멀리하는 문학도였는데 그래도 한때는 저도 그 문학도니까 어떤 지적 욕구가 갑자기 발동하면서 굉장히 문학에 심취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직접 뭐 읽는 것도 있었지만 아까 자민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학 비평책 그런 것들은 이제 막 사서 읽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인간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런 야욕, 정열, 그리고 어떤 왜곡된 상상력들을 상당히 미화시킨다는 거죠. 네. 사랑이란 이름으로, 어떤 혁명이란 이름으로, 어떤 개혁, 이런 이름으로 상당히 그렇죠. 미화돼서 포장돼서 어떤 영혼의 심층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탐색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사회에서 겪는 현상 속에서 거기서 의의를 찾고 거기서 해답을 찾고 거기서 어떤 인간 문제의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시선을 인간 내면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잖아요. 네. 성경을 읽고 그런 영감에 있는 글들을 보면 아 우리 안에 답이 없구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구나 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되는데 이렇게 포장되고 미화된 이런 문학 작품을 읽다 보면 어느새 그 시각이 저한테로 쏠리게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이런 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부조리와 불공평한 이런 사회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더라고요. 네. 작품 속에서.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경험적으로 여러 가지 또 읽었던 책들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교사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어떤 분이 좀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하고 좀 정리해놓은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적어왔는데요. 좀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즘에 어린아이들, 아동들이 사실상 그 동화책들을 많이 읽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갖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에 있어서 동화나 신화나 지어낸 이야기가 크게 사용되고 있다. 요즘에 독서계를 감탄하는 이야기들이나 영화로 되어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거짓된 상상이나 강신술 또는 사단의 마술이나 심령술의 술 등의 깊은 연관을 가진 이야기들이 많으며 이런 거짓된 사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현상이다. 만일 어린이들이 사실이 아닌 만들어낸 이야기에 너무 흥미를 가지게 되면 쓸데없는 공상이나 상상을 많이 하게 되며 현실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 신화나 동화 이야기는 현 생활에 필요되는 어려움을 견뎌내는 인내라든가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는 자제나 극기, 절제 같은 것은 다루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견뎌내기보다는 요술이나 마술을 통해 모든 것을 쉽게 해결하거나 어려운 일이나 난관을 헤쳐가는 대신 상상을 통해 이런 일로부터 도피하게 하는 안일하고 게으른 사상이 형성되도록 만드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아까 그 좀 교진하는 내용과 좀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소설이나 연애소설, 이제 뭐 신문소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청소년들은 소설이나 연애소설을 즐겨 읽는다. 청소년들이 연애 이야기나 신문소설들을 자꾸 즐기게 되면 교훈적인 의미를 주는 교양서적들은 점점 구미에 맞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선정적인 소설들을 자꾸 읽으면 그것은 잘못되고 건전치 못한 흥분을 생기게 하며 상상력을 흥분시키고 마음을 유용성에 부적당하게 하여 정신적으로 또 모든 영적 활동에 무능력하게 만든다. 네. 사실상 이것을 의식하는 분들은 참 드물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문 연재소설, 특히 우리 예전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 그 날에 월간 저기 일간지가 오면 소설부터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옛날에 뭐 별들의 고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지금도 뭐 지금은 요즘에 저는 신문을 안 보기 때문에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해악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또 이분이 전혀 이렇게 정리하는 걸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심이 없는 저자의 책을 읽는 것을 삼가해야 하며 아이들에게도 책을 골라줄 때 저자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신앙이 없는 저자들이 쓴 글에는 무신론적인 사상이나 진리와 부합되지 않는 사상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런 책들에 아무리 멋있는 철학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읽으면 마음이 위태롭게 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것들을 읽으면 청소년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도, 성인들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좀 정리해놓은 글은 제가 참 이 보니까 좀 좋은 글이라서 좀 읽어드렸습니다.
네. 네. 아, 참,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뭐, 동화는 뭐, 상상력을 키워주고 또 문학소설들은 우리에게 어떤 지적인 그런 좋은 영향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도 그렇게 사실 배워왔거든요. 그러나 이 글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정말 사탄이 여러 방면에서 이 사람들의 그 정신에, 마음에 영향을 주는 책들을 이렇게 펼쳐놓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런 책들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아, 성경은 참, 펴보면 참 지루해지고, 그렇게 우리를 형성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아이들은 당연한 거죠. 아이들은 어떤 것을 접하게 되면 그것을 서편지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진리를 전해줘야 될 필요성이 부모들에게 있는데,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들도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초창기에 이제 초대교회 때 그 사도들이 활동할 당시에도 시몬 마고스 같은 사람은 마술사였잖아요. 네. 마술사였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자기보다 뭔가 뛰어난 능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막 돈으로 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막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저주라고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저주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시몬 마거스가 실제로 그 사상을 버리지 않고 계속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모든 그 신비적인 사상들, 마술적인 행동들이 결국은 거기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것처럼 실제로 이제 지금 개신교에서도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는 것이 뭐 베니히니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있는 것이 결국에는 그런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접하고 어떤 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성경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온갖 철학들 그러니까 뭐 피타고라스라든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필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완전히 이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상을 가져다가 그것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기독교가 왜곡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이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던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철학들이 지금 기독교에 다분히 깔려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사상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라 하는 것을 알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니까 외국에 참 놀라운 그러니까 도서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 역사 속에서 고서들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책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촬영해놓은 도서관들을 쭉 촬영해놓은 것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인간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가는 걸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너무나 방대하고 축적된 그런 지식들이 지금까지 쭉 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물론 그 안에 책 내용들을 뭐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저런 인간이 지식을 추구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온 걸까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지식의 근본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어떤 그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식을 추구하죠. 그러나 그 지식을 실제적으로 왜곡시키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이 세상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것들을 지식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정말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원했고 그것을 먹었거든요. 사실상 그리고부터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 시기 이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높을수록 그 지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되고자 하는 그런 범신론에 빠져 있고 자기가 세상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제가 어떤 그 선을 이렇게 철학적인 것이나 아니면 선을 연구하는 사람의 강론을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 들어오면 놀랍더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창조자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끌어가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거는 빠지게 돼 있어요. 뭔가 이렇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빠지게 돼 있더라고. 심지어 이 기독교 안에서도 예전에 어떤 그 우리 그 킹스 메신저 그 블로그에 들어왔는데 누구누구라고 내가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그분의 사상이 그렇더라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냥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은 이 사단이 주는 선악의 열매, 잘못된 지식을 먹은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올바른 진리 안으로 우리가 옮기느냐는 너무나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분들께서 우리가 이전에 세상에서 읽었던 좋은 책들 뭐 그런 것을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도 제가 보기에는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인간의 노력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전에는 어떠한 그런 것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재밌게 읽고 정말 영향을 많이 받았죠.
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다 돼서 다음 기회에 우리가 또 그러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과연 우리가 종교서적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